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자국 기업과 개인들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2일 중국 석탄 철광 금융회사들 그리고 러시아계인 3명을 포함해 기업 10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에너지 거래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고 또 대북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거나 이들이 해외 금융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가 북핵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미중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23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사메 쇼크리 이집트 외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고문은 지난 2014년에 중단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중동을 순방 중입니다. 미국의 원조 삭감에 대한 이집트 측의 반발로 이날 모임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결국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집트의 인권 상황과 민간 조직을 겨냥한 이집트 정부의 탄압에 대응해 대이집트 군사 경제 원조 가운데 약 1억 달러를 삭감하고 2억 달러의 집행을 연기하는 조처를 22일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지휘관은 파키스탄이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테러범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마르 자베드 바지와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물질적, 재정적 도움도 구하지 않았고 그저 파키스탄의 기여에 대한 신뢰와 이해 그리고 인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 아프간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 파키스탄이 국경 넘어 아프간에서 미군과 싸우는 반군들을 보호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아프간 정보당국은 파키스탄 정보당국이 아프간에서 미군과 싸우는 탈레반과 하카니 반군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미 서부 네바다주 리노시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전국 행사에 참가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회복하지 못할 상처가 없다며 미국을 분열시킨 상처들을 이제 치료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역 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국방력 재건 그리고 유출된 일자리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리노에서 연설이 끝낸 뒤 그 자리에서 퇴역 군인들의 의료 혜택 제공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23일 올해 들어 4차례 발생한 소속 군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함대 사령관인 조셉 오코인 제독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오코인 사령관은 당초 내년 1월에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구축함이 두 척이나 충돌 사고를 일으키자 더 빨리 물러났습니다. 후임에는 필 소여 제독이 임명돼 즉각 직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존 S. 맥케인함은 이번 주 싱가포르 인근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미 해군은 존 S. 맥케인함 충돌 사고 이후 전 세계 해상에서 작전 중인 모든 해군 함정에 대해 일시 작전 활동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13호 태풍 하토가 23일 홍콩에 상륙해 홍콩 관공서와 기업, 증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홍콩 공항에서는 항공편 450편이 취소됐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도심에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나무 200그루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한편 홍콩 기상당국은 태풍 경보 중 가장 높은 10호를 발령했고 오후 늦게 이를 8호로 낮췄습니다. 인접한 마쿠아에서는 태풍 하토로 3명이 사망하고 2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중국 광동성에서는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어선이 항구에 피항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최근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Kim Jong-un, I respect the fact that I believe he is starting to...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분명히 위협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의 이런 변화가 미국이 기대해온 대화 신호의 출발점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면서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I respect the fact that I believe he is starting to respect us. I respect that fact.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최근 북한 정권에 대한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강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지만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괌에 대한 포격 사격 위협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지난 16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최근 북한 정권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며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 is worth noting that we have had no missile launches or provocative acts on the part of North Korea since the unanimous adoption.
틸러슨 장관은 22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이 일정 수준의 자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기쁘다며 이는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이 미국이 기대해온 신호의 출발점이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이런 움직임이 북한이 긴장의 수준을 자제할 준비가 돼 있고 도발적 행동을 자제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로써 아마도 미국은 가까운 장래 대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걸 봐야 하지만 여기까지 북한이 취한 단계만큼은 인정하고 싶다며 이를 짚고 넘어가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취임 이후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 또 통일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철저한 주인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이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외교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은 한국의 과제이자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확고한 미안 동맹 그리고 주변국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예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의 외교 지평을 꾸준히 넓혀 나가야 한다며 기존에 미국과 일본, 중국 등 4강 외교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중동 등과도 외교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이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 국가로서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부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통일부 업무 보고에선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며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 구상 실현에 통일부 역할이 지대하다며 외교 안보 상황이 어려울수록 통일부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갖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기가 눌려있던 통일부 공무원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제 대북 정책도 국민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로 북한 내 시장 경제 확산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캐롤라인 멜로니 하원 의원 등 미 의원들을 접견하면서 북한의 시장 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유력한 방법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자본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그런 노력과 함께 북한 내부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방문해 미사일 대량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ICBM 실전 배치 의지를 과시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행보를 공개한 것은 지난 15일 전략군 사령부 시찰 이후 8일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화성 계열 미사일들의 열 보호 재료와 탄두, 엔진 분출구 재료 등에 대한 연구와 생산을 맡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이곳을 시찰해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연구소가 최근 자체 기술로 ICBM의 탄두와 고체 연료 엔진 분출구 제작에 이용되는 최첨단 재료인 탄소 복합 재료를 만드는 데 성공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연구소의 기술적 성취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입증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축하 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생산 능력을 확장해 미사일 탄두와 고체 연료 엔진을 꽝꽝 생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직접 반박하면서 국제사회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달에 발사한 그 화성 14형의 재진입을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반면에 국제사회의 평가는 실패로 보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재진입 기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진입 기술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김 위원장이 미사일 생산 역량 확대를 지시한 것은 ICBM의 무기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미국을 위협하는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북한이 그 꽝꽝 생산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연구 개발이나 시험 발사의 국면은 이제 끝났고 이제 실전 배치를 하고 또 이제 양산 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자에 실은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 사진을 통해 아직 시험 발사하지 않은 고체 연료 계열의 북극성 3형 미사일 관련 정보를 노출했습니다. 이 사진엔 수중 전략 탄도탄 북극성 3이라고 적힌 설명판을 배경으로 김 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극성 3형은 고체 연료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기존 북극성 2형보다 직경을 더 늘려 사거리를 확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라는 관측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노동신문의 사진이 북극성 3형의 시험 발사를 예고한 북한 측의 시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액체연료도 그렇고 고체연료도 그렇고 미사일 개발하는 그 경로가 단거리 만들고 그다음에 중거리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ICBM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서 그 IRBM급을 만드는데 고체도 지난번에 보여준 거 북극성 2까지는 그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이제는 중거리 미사일 IRBM급을 개발을 해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ICBM급으로 바로 가겠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최근 신포 일대 위성 사진 분석 등을 근거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연관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또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선 22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을 제재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3국에서 활동하거나 운영되던 개인과 기관들로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나미비아,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한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공격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군사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은 주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거듭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6일 뒤인 21일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선 한반도에서 어떤 군사적 옵션도 남북 군사 충돌로 이어져 한국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이루어져선 안 되는 군사행동이 미군의 대북 선제 타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응 차원의 물리적 조치까지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모호성과 관련해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미국이 분명히 위협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am quite positive that if for some reason, which I cannot anticipate, but if for some reaso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fused to give his approval for the
보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2일 BOA에 미 본토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여기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군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도 한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herever we have them positioned now, both in U.S. territory and in other allied countries' territory to destroy North Korea.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부터도 자국을 방어할 권한과 역량,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역량을 보유하는 상황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틀 밖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가정적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과 미한 동맹의 굳건함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틴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누구도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ry sovereign nation has a right to defend itself, okay? It has an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괌 등을 향해 발사될 경우 고유의 영토를 보호할 생득권을 지닌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또 서울이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도 자국을 방어하는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We don't need approval for anything to defend ourselves. We're engaged. We have the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Just like the law.
서먼 전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은 이와 관련한 군사 안보 협의 체계를 매우 잘 연습하고 훈련해 온 만큼 이 체계가 훌륭히 작동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미한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문제나 가정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면서 미한 연합사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은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한국 합참의장과 협력해 한반도 안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평화적인 방법이고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는 자국민의 안전이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동맹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언제나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상기시켰습니다. 조약은 2조에 무력공격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 그리고 3조에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부소장은 결국 모든 나라는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he end, any nation has the right to act to protect its security. In a perfect world, we will consult and reach agreement. But if the U.S. believes
완벽한 세상에서는 협의와 합의를 이루어야겠지만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한국과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미국 헌법에도 자국 방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동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군사행동 시 한국 영토 내 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는 한국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하거나 핵공격 징후가 발견됐을 경우 선제 타격을 실시할 것이며 여기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정승조 전 한국합참의장의 2013년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발언을 거부하지 않았고 각국의 자기 방어 권리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덴고는 즉각적 대응이야말로 능동적 억지력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Remember that one of the basic principles of proactive deterrence is an immediate response.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탑재한 다수의 노동미사일을 대구에 발사할 때 미국 정부와의 완전한 공조를 위해 며칠이고 대응을 미룰 것인지 아니면 즉각 대응하면서 미국에 이를 통보할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마찬가지로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해 실제로 타격할 경우 미국 정부는 북한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혹은 북한의 그런 역량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imilarly, if North Korea fires a ballistic missile at Guam and hits Guam, it will be essential for the U.S. government to respond in a time-urgent manner.
베넷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완전한 동의를 얻을 충분한 시간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브루스 펙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이 괌을 향해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하는 데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북한을 타격해야 할 때 한국 정부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situation that I can think of where we should be making a strike on North Korea that we don't first have the permission of the
마이클 오헨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상호 안보 공약을 확언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영토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독자적 대북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헨논 연구원은 예외적이고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너무 낮아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며 한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와 불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22일 갱신한 북한 여행 주의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7월에 두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등 지난해와 올해 1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가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같은 위협은 역내 불안정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수도 평양의 일상적인 삶이 평온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안보 상황은 북한 당국의 행동에 대한 사전 통보와 사전 경고 없이 급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거주하거나 북한을 방문 중인 영국인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3월 북한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생겼을 때 북한 당국이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에 대한 출국을 제한했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한은 나중에 풀렸지만 안보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 당국이 영국인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 같은 조치를 취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영국인들에게 일부 영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도 이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이 불안정해지거나 악화되면 영사 지원을 제공하는 대사관의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영국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한 민간 행사에서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부시 정책연구소는 앞서 탈북 학생 8명에게 첫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있는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다음 달 28일 열리는 이 단체 설립 60주년 기념 만찬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 단체 설립자인 제임스 밴플리트 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밴플리트 상을 지난 2005년에 수상했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특히 이날 저녁 만찬 행사 중 배움의 기회를 추구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을 지원하는 부시 센터를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는 지난달 미국 내 탈북 난민 8명을 선정해 2만 5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 자유 장학금으로 명명된 이 장학금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더욱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 센터는 이 장학금을 해마다 다양한 탈북 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강철환 씨와 김성민 씨 등 북한 자유와 민주화 운동을 펼치는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직접 초청해 환담을 갖는 등 큰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또 퇴임 후엔 부시 센터를 통해 정치범 수용소 출신 등 북한 민주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민들과의 인터뷰 동영상을 제작하고 북한 인권 행사와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미국과 한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57년에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영사관이 있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행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오는 9월 22일 워싱턴을 비롯해 중국 영사관이 있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이틀 뒤인 9월 24일은 중국이 1982년에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날로 북한자유연합은 해마다 이날에 맞춰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소전 숄티 대표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hat they're doing is condemning North Koreans to certain torture, certain imprisonment and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에게 고문과 구금, 많은 경우 처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이며 잔인하고 불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같은 끔찍한 일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Go to the Chinese embassies and consulates and deliver petitions calling on China simply to honor their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중국은 국제적 의무를 존중해 탈북자들에 대한 끔찍한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해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지난해 경우 미국의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한국의 서울, 페루의 리마,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24개 도시에서 행사가 열렸다며 올해는 아직 개최 도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Pretoria, they're planning to do a special program to educate Africans more about what's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레토리아에서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북한 상황을 설명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워싱턴에서는 촛불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단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올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베트남도 북한산 석탄 수입국으로 지목했지만 실제 수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말레이시아 통계부 자료를 집계한 결과 말레이시아가 올해 북한으로부터 약 78만 3천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지난 3월 북한산 무연탄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입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유엔 회원국들의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 상황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개 나라가 해당 품목 약 50만 달러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엔 통계와 말레이 정부 집계 사이에 차이가 있어 주목됩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대북결의 2321호에 따라 올해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선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약 4억 달러, 양으로는 750만 톤 이하로 제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2월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들어 장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유엔은 최근 새로운 대북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이 말레이시아와 함께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국으로 지목한 베트남의 경우 아직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OA가 베트남 통계청이 잠정 집계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산 석탄 수입은 관련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은 최근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월 중국이 올해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에도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석탄을 수출해 최소 2억 7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상반기 약 6억 6천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수입국으로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중국, 일본 등 6개 나라만 등재됐고 북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석탄을 수출한 나라가 모두 통계에 등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베트남이 북한으로부터 소량의 석탄을 수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은 중국 외 타이완에 석탄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BOA 문의에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북한에서 지난 22일 세계 모유 수유 주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의 생후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의 모유 실태 또 모유 수유 시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이 해마다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관련 행사가 열렸군요.
네, 북한에서는 모유 수유를 어머니 젖 먹이기라고 하는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2017년 세계 어머니 젖 먹이기 주간에 즈음한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 보건부문 당국자들과 아기 어머니들, 유엔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영양활동과 어린이 사망률 실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우선 모유 수유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임상유전학 전문의면서 미국 소아과 전문의인 김숙자 전문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기가 필요한 것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직접 그 엄마가 주기 때문에 엄마 체온에서 직접 연결되니까 온도도 안전하고 또 위생적이고 그리고 엄마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아기한테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모유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더 중요한 음식은 없다고 볼 수 있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또 모유수유를 하면 어린이 청각장애, 당뇨, 비만, 폐렴,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모유 수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2016년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기준으로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2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산모 100명 중 28명이 모유 수유를 한 거죠.
네.
또 생후 6개월 미만 북한 아기들이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비율은 69%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 세계 136개 나라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생후 6개월 미만 북한 아기들의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이 89%였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거죠.
네. 완전 모유 수유율이 69%라고 하셨는데 뭐 완전 모유 수유라는 건 이제 모유만 먹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첫 6개월 동안 모유 외에 물을 포함한 어떠한 음식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은 완전 모유 수유가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기의 감염도 막고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아기와 어머니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앞에서 얘기해 주신 수치를 보면 북한의 경우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28%. 그런데 이제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율은 69%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세계의 평균만 보더라도요.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44%로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율 39%보다 높습니다.
예.
네, 이제 북한은 이게 반대로 된 거죠.
네.
출산 직후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부터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가 많아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숙자 전문의는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하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좋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부분 그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하면 그 자궁 그 수축이나 이런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아기는 나왔는데 아직 태반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모유를 빨리면 자궁 수축이 훨씬 그 좋아지고 그래서 출산 후에 가장 빨리 모유를 시작하는 거는 엄마를 위해서도 좋고 아기를 위해서도 좋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 모유 수유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유엔은 생후 2년 동안 모유 수유를 계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살까지 모유를 먹는 비율은 22%로 나타났습니다. 김숙자 전문의는 6개월 동안 완전 모유 수유가 끝난 이후부터는 이유식 등을 통해 이 모유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영양소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철분 이 이제 들어 있는 것 아니면 철분을 직접 주기도 하고 다른 이제 음식을 보충을 해서 모유만 갖고 부족한 부분을 아마 채워주지 않으면 대부분이 빈혈이 오죠. 빈혈. 뭐 엄마한테서 받은 철분이 모두 고갈이 되는 그런 시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때 6개월 때 이제 그 빈혈 검사하고 또 만약 빈혈이 있다면 바로 철분 투여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적합해서 그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예. 하지만 뭐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도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젖을 자주 충분히 물리는 겁니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8번 내서 12번 이상 물려야 합니다. 또 물과 음료수, 국 등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예. 또 북한 어머니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엔은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하기로 했을 경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시간이 넘기 전에 첫 젖을 먹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어머니의 모유가 잘 돌고 또 아기와 육체적 정신적 유대감도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북한사무소는 북한 아기 중 생후 한 시간 안에 젖을 먹는 비율이 18%에 불과하다며 북한 내에서 생후 젖 먹이기를 바로 시작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모유 수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자와 중국 동포, 또 조선족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로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아스포라는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모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을 말합니다. 한국에도 북한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 동포와 또 중국 동포 등 많은 분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탈북 동포, 고려인 또는 제1동포나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되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함께 통합을 이루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는 뜻에서 회의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네 분의 발표를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문화인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미입니다. 3.2학기 운동 5주년을 맞이하여 제가 이제까지 연구해온 이주나 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관련하여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조각보에서 마련한 자리였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들 삶의 역사를 말하다라는 포럼이었습니다. 이산과 분단을 넘는 삶의 이야기 운동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조각보 김숙인 대표입니다.
2012년 5년 전부터 이주해 오신 동포 선생님들하고 삶의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동서독 주민들이 통일이후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20년 동안 진행하면서 독일의 그런 내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고 해서 그분들께서 한반도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일을 5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활동한 지 5년이 됐습니다. 2012년에는 2박 3일 동안 독일의 동서독인을 초대해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후에 서로에 대한 편견을 크게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고 2014년에는 한국으로 이주해온 중국과 일본 또 러시아 동포로 그 참여를 확대하면서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동서포럼의 삼이야기 센터처럼 저희도 구체적인 삼이야기의 공간, 디아스포라 여성들이 누구도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출범식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크게 영감을 얻었는데 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동포 여성들하고 하면서 정말 큰 역사적 맥락을 배웠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역사를 새기면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조각보. 조각보는 짜투리 천조각이 모여 고운 조각보를 만든다는 뜻으로 함께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저희가 받았고 이 동포 여성들이 지금 현재 처한 어려움과 정체성에 대한 그 고통에 저희가 함께 사유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 그들의 고통, 그들의 희망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환경운동연합 권태선 대표의 진행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모두 4명의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그 가운데 제주여성가족연구소 이혜응 연구원의 발표입니다.
처음에는 남부의 여성들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국 동포 여성들이 들어오고 러시아 동포들 들어오고 제일 교포 들어오고 세미 교포 들어오고 그 역사를 만들어주는 그 역동성을 많이 느꼈고 이런 삼이야기에 대한 어떤 우리 나름의 튼튼한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평화가 일상이다라는 생각을 이게 몸으로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그게 필요해요.
이날 현장에서는 서로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동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탈북자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에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동포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활동하면서 느낀 점, 또 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함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이야기하고 또 공감하며 함께 통합하고 소통을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조각보에서는 삶 이야기에서 제가 보조자로도 참여했고요. 모임을 통해서 저는 한국분들이 우리 이주 여성 혹은 뭐 다시 만난 코리안 여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알아가는 게 첫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아가려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북한, 한국, 러시아, 일본 여러 나라 여성들을 만나니까 다르다는 걸 틀리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평안북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그치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남포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1도, 수풍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9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용현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25도, 낮에는 29도고요. 사리온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는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가 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0도, 풍산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4도,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기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7도, 삼지연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4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퀴니펙 대학이 2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 유권자 가운데 3분의 2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62%가 이같이 대답했고, 31%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 행보를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60%는 트럼프 대통령이 샬롯츠빌 사태를 다루는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59%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부추긴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미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서는 인종주의자들의 시위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종주의자 한 명이 반대 진영 시위대를 차로 덮쳐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인종주의자들과 반대 진영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하토가 23일 홍콩에 상륙하자 홍콩 관공서와 기업, 증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450편이 취소됐고 34명이 다쳤습니다. 도심에서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고 나무 200그루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홍콩 기상당국은 태풍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10호를 발령했고 오후 늦게 이를 8호로 낮췄습니다. 홍콩에서 10호 태풍 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2년 이래 처음입니다. 인접한 마카오에서는 3명이 사망했고 2시간 동안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군 지휘관은 파키스탄이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테러범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마르 자베드 바지와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은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물질적, 재정적 도움도 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파키스탄의 기여에 대한 신뢰와 이해 그리고 안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새 아프간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 파키스탄이 국경 넘어 아프간에서 미군과 싸우는 반군들을 비호한다고 비난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바지와 장군은 데이비드 헤일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다른 나라들처럼 아프간의 안정이 파키스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해군은 23일 올해 들어 4차례나 발생한 군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셉 오코인 칠함대 사령관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오코인 사령관은 당초 내년 1월에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구축함이 두 척이나 사고를 일으키자 더 빨리 물러났습니다. 후임에는 필 소여 제독이 임명돼 즉각 직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존 S. 맥케남은 이번 주 싱가포르 인근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미 해군은 이 사고 이후 전 세계 해상에서 작전 중인 모든 구축함에 대해 일시 작전 활동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어질 이번 기간 동안 함정 관리 상태와 작전 능숙도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레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23일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쿠시너 고문은 지난 2014년부터 중단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중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조 삭감에 대한 이집트 측의 반발로 이달 모임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결국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집트의 인권 상황과 민간 조직을 겨냥한 이집트 정부의 탄압에 대응해 대이집트 군사 경제 원조 가운데 약 1억 달러를 삭감하고 2억 달러의 집행을 연기하는 조처를 22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자국 기업과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2일 중국 석탄, 철관, 금융회사들 그리고 러시아계인 3명을 포함해 기업 10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편 화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가 북핵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미중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하게 비난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3자를 제재하려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같은 기존 기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